이어서 다시 듣고 싶은 책을 듣다가 방송됩니다.
하루 30분 특별한 목소리로 책을 만나는 시간 MBC 라디오 연간기획 책을 듣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이 근방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초록색으로 널찍하게 펼쳐진 바다의 한 덩어리가 되어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이 있죠. 커다란 물고기떼가 바다 밑바닥에서 솟아올라 파도 사이로 등지느러미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그저 작은 파도가 모인 것에 지나지 않는답니다. 눈에는 비치지 않지만 때때로 저렇게 해면에서 빛이 날뛰는 때가 있는데 잔 물결의 일부분만 일제히 비추는 거랍니다. 그러고 보면 저도 어쩌다 그 빛나는 잔 물결을 넋을 잃고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지혜입니다. 오늘 만날 책은 미야모토 테루의 환상의 빛인데요. 아스라한 서정을 눈앞에 펼쳐주는 듯한 작품은 영화가 되기도 했는데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데뷔작이었죠. 주인공은 소속이라는 작은 바닷마을에 사는 32살의 여인 유미코입니다. 소설은 유미코가 편지를 쓰듯 혼잣말을 하는 형식인데 그 말의 저편에서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하는 당신은 멀리 아주 떠난 전 남편입니다. 비 그친 선로 위를 구부정한 등으로 걸어가는 당신의 뒷모습이 뿌리쳐도 뿌리쳐도 마음 한구석에서 떠오릅니다. 유이치를 데리고 이곳 세키구치의 다미오의 집으로 시집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저는 당신이 죽은 그날부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온 마음속의 혼잣말을 도저히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와지마에서 오는 버스가 소속이에 멈추더니 거기에서 이미 죽었을 당신이 내렸고 그 모습을 본 유이치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저에게 알려줍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확 뜨거워지면서 왠지 모르지만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을 후들거리며 달려갑니다. 그런 어이없는 꿈같은 정경을 상상하면서 무심코 입술을 조그맣게 움직이고 있는 자신을 들키지 않으려고 주위를 살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유미코와 전 남편은 젊고 가난한 부부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이었던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별일 아닌 기억도 새삼 되새겨집니다. 당신이 죽기 열흘 전쯤에 자전거를 도둑맞은 일이 있었습니다. 직장인 나사 제조공장은 버스로 두 정거장가량 떨어진 곳이라 걸어가기에는 너무 멀고 그렇다고 버스를 타기에는 좀 아깝다며 다소 무리해서 산 자전거였습니다. 그 무렵에는 왜 그렇게 돈이 필요한 일들만 이어졌을까요? 유이치가 태어난 지 세 달이 되었을 때로 출산 비용이라든가 그 뒤에 자질구레한 비용이 겹쳐서 저금해둔 돈도 거지반 없어졌습니다. 나사 제조공장이라고 해도 하청의 하청으로 급료도 한심할 정도로 적었습니다. 젠장, 도둑맞았으니 나도 훔치지 뭐. 당신은 그 이튿날인 일요일 휙 나가더니 저녁 무렵에는 정말 훔친 자전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이왕 훔칠 바엔 부자 것을 훔쳐야 할 것 같아서 고시엔까지 걸어갔어. 저도 그렇게 나쁜 일을 하고 있다는 기분이 안 들었기에 당신 이 일에 맞들여서 진짜 도둑이 되면 안 돼요? 하고 웃으며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유이치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제 옆에 벌렁 드러누워서 당신은 오랫동안 천장을 가만히 노려봤습니다. 25살 치고는 늙었다는 느낌이 야윈 볼 언저리에 떠올랐는데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조금도 변하지 않은 붉은 빛이 도는 입술을 더욱 빨갛게 보이게 했습니다. 거래처 기계업체에 스모 선수가 들어왔어. 어머, 스모 선수가요? 스모 선수라고 해도 가망이 없어서 그만두고 기계업체에 트럭 조수로 들어왔다나 봐. 벌써 서른이 넘었을 거야. 아직도 상투를 틀고 있는데 18인가 9살짜리 어린 운전수가 턱을 까딱까딱 하면서 부려. 난 말이야, 그 상투를 보고 있으면 왠지 안 됐다는 마음에 견딜 수가 없더라고. 왜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그런 상투를 왜 잘라버리지 않을까? 당신은 몸을 뒤치더니 다다미에 배를 깔고 곁눈질로 유이치를 보면서 그 상투를 보고 있으면 왠지 힘이 빠지거든 하며 웃었습니다. 또 사팔뜨기가 됐어요. 뭔가 곁눈질로 가만히 보고 난 다음에는 때때로 당신의 왼쪽 눈이 바깥으로 쏠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사팔눈이 되어버리는데 그때의 왼쪽 눈은 뜨끔할 정도로 바깥쪽을 향하고 있어서 저는 무심코 큰 소리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당신은 서둘러 눈을 비비면서 기분이 언짢다는 듯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손등으로 왼쪽 눈을 비볐습니다. 그냥 우울했던 사람일까? 현실이 갑갑했던 때문일까? 아니면 자신이 처연해서 참기 싫었던 걸까? 짐작조차 못하던 열흘이 흘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시계를 보니 벌써 3시였습니다. 당신이 돌아온 거구나 하면서 문을 열었더니 아파트 관리인이 경찰관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요? 하고 관리인이 묻기에 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순간 허리 부근에 싸하게 냉기가 돌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당신 신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찰관은 조그만 소리로 말했습니다. 전차에 치인 남자가 있습니다.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제 남편인가요? 얼굴로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만 옷이나 구두, 자질구레한 소지품 같은 걸로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이치를 관리인 부부에게 맡기고 저는 아파트 현관에 세워진 순찰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서 경찰관은 설명해 줬습니다. 바지 조각에 봉투 같은 종이 조각이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 오카지마 나사 제작소라는 회사명이 인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원 세 사람 가운데 귀가하지 않은 사람은 대개 남편밖에 없습니다. 그 종이 조각을 찾느라 선로를 따라 3시간이나 돌아다녔습니다. 구두 한 짝과 아파트 열쇠만이 유류품이었는데 당신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발가락이 발견되어 그 지문으로 당신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차를 운전한 사람 말로는 당신은 선로 한가운데를 전차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느슨한 커브여서 사람의 모습이 조명등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미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리였답니다. 정적 소리에도 엄청난 브레이크 소리에도 돌아보지 않고 당신은 치이는 순간까지 똑바로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MBC 라디오 연간기획 책을 듣다. 이 프로그램은 일부 미리 듣기만 제공되며 프로그램 전체 다시 듣기는 IMBC 책을 듣다 홈페이지 MBC 라디오 미니 앱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